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고난받는 교회를 살펴봅니다.
그 속에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 봅니다.
복음과 교회.
고타마 시타르타 왕자는 약 2500년 전에 인도에서 태어났어요.
그 무렵 왕자가 위대한 장군 또는 삶의 의미를 찾는 최초의 사람으로 세상을 정복할 거라고 말한 예언이 있었어요.
왕은 왕자가 위대한 장군이 되기를 바랬고 왕자가 호화롭게 잘 살도록 했어요.
고타마 왕자는 아름다운 여인과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사냥을 하러 떠난 여행에서 고타마는 자신을 충격에 빠뜨린 네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아픈 사람, 나이 들고 약한 사람, 그리고 죽은 사람, 또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한 성인이었죠.
이 사람들을 본 고타마는 부모님과 아내, 아들을 남겨두고 삶과 죽음, 그리고 고통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6년 동안 인도 전국을 떠돌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교회로 살아가고 계시는 북조선의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복음과 교회의 김원유입니다. 오늘도 소망자매 하나자매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주소망입니다.
안녕하세요. 하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저번 주 기독교에 이어서 오늘은 불교를 알아볼 차례입니다. 소개해 주신 것처럼 고타마 시타르타는 왕자였고 그가 불교의 창시자입니다. 우리 고타마의 이야기를 이어서 좀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타마는 모든 사람이 여러 번의 죽음을 경험하고 수천 번의 삶을 산다고 배웠어요.
이것을 환생이라고 하는데 이번 생애를 어떻게 사는지가 그 사람의 다음 생애에 영향을 주죠.
좋은 일을 많이 했다면 그 사람은 죽고 아마 다음번에 태어나서 부자가 되거나 지혜로운 사람이 되거나 또는 불교 스님으로 태어날 거예요.
하지만 나쁜 일을 하면서 살았다면 다음 삶에는 가난하고 고통을 많이 받을 수 있죠.
심지어는 동물로 태어나거나 최악의 경우에는 벌레로 태어날 수도 있어요.
고타마는 이런 환생의 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었어요.
인도의 여러 지혜로운 사람들과 함께 탐구했지만 그 답을 찾지는 못했지요.
금식하거나 가지고 있던 부귀영화를 모두 포기해도 답은 찾을 수 없었어요.
그러다 마침내 고타마는 어떤 것에 대해 매우 깊이 생각하는 명상을 통해서 내면을 들여다보기로 했어요.
명상을 통해 고타마는 깨달음을 얻고 모든 것을 완전히 새로운 눈으로 보았어요.
고타마는 붓다, 부처로 알려졌어요. 붓다는 인도 말로 깨달음을 얻은 자라는 뜻이에요.
네, 우리가 2주 전에 종교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울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고 우리는 하나님을 찾도록 지음받았다고 했었어요.
네, 그런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 삶을 대상을 찾기 시작했었죠.
네, 눈에 보이는 돌이나 나무, 산, 이런 것들을 우상을 만들었고요. 스스로 신의 자리에 앉기도 했어요.
네, 고타마는 자신 나름대로 깨달은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쳤고 후에는 어쩌면은 생각지도 않게 큰 종교가 되어버린 거예요.
처음에 부처는 여행을 다니면서 자신이 얻은 깨달음을 가르치며 남은 삶을 보냈어요.
부처는 고통이 우리의 욕망과 또 무지의 결과라고 배워줬어요.
우리는 항상 사물에서 만족을 찾고 있지만 진정한 만족은 이 세상이 아주 잘 만든 연속극처럼 끝나고 나면 기억에만 남는 실제가 아닌 환상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에만 얻을 수 있어요.
부처는 불교도라고 불리는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불교 스님으로 사는 법과 명상에 대해서 배워줬어요.
명상은 불교도들에게 탄생, 죽음, 그리고 환생의 순환의 끝인 존재하지 않음, 곧 모든 고통이 없어진 상태인 열반에 이르게 한다고 해요.
네. 불교를 믿는 사람들에게 이 열반이라는 것은 우리 기독교의 천국과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자기 스스로 신의 경지에 오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그 누구나 열반에 이를 수 있고 그 누구나 부처, 그러니까 신이 될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모든 불교 신자가 불교 스님이 되어서 명상을 하는 삶을 살지는 않아요.
평범한 불교도들은 몇 주 동안만 불교 스님이 되거나 그들에게 돈을 바치고 불교 사원에 돈을 바치는 것으로 공덕을 얻을 수 있어요.
공덕을 쌓는 것은 깨달음에 가까운 삶으로 환생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점수를 높이는 일과 같은 겁니다.
불교가 다른 아시아 국가들로 전파되면서 여러 문화에서는 불교를 각기 다른 모습으로 따랐어요.
태국과 미얀마, 스리랑카 같은 남부의 국가들에서 불교 스님들은 노란 색상의 옷을 입고 부처의 원래 가르침을 따르려고 노력해요.
반면에 중국과 일본, 그리고 조선에 있는 북부 국가들은 불교 스님들이 회색 옷을 입죠.
이 나라들에서는 불교 사원에 깨달음을 얻은 존재들의 그림이나 조각상들을 만들어 놓아요.
사람들은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이런 그림과 조각상들에게 절을 하고 기도를 해요.
네. 앞서 말했던 아시아 남부 국가들은 처음 불교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소승불교라고 해요. 옛날에 그 불교의 어떤 가르침들을 끝까지 이어오려고 하는 원시불교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소승불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또 그와 반면에 조선을 포함해서 동아시아 국가들, 그러니까 북부 국가들은 모습이 많이 변하고 퇴색한 불교인 대승불교라고 불러요. 이 대승불교는 어떠한 조각상들을 만들고 또 신의 모습을 한 대상이 존재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다른 점입니다. 그러면 중앙아시아의 불교는 어떤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티베트와 몽골과 같은 중앙아시아에는 불교 스님들이 진한 빨간색 옷을 입고 깊은 명상 연습을 하고 또 불경을 소리내서 읽어요.
사람들은 자신의 집 지붕과 산에 기도의 깃발을 만들어서 세워두기도 해요.
사람들은 걷거나 앉아있는 동안 작은 기둥에 달린 바퀴 모양의 경전을 돌리면서 기도를 하고 마을 곳곳에는 큰 기둥의 경전을 돌리며 기도하기도 하죠.
이것을 한 번씩 돌릴 때마다 경전 한 권을 전체로 읽은 것과 같은 공덕을 쌓는다고 믿어요.
또 이 지방에서는 불교의 대표적인 인물이 있는데요. 달라이라마라고 불리는 사람이에요. 불교 스님이고요. 이 지역 불교, 라마 불교의 지도자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은 불교도들, 그러니까 불교를 믿는 사람들을 지도하기 위해서 죽어서 다른 사람으로 환생한다고 해요.
이 달라이라마라고 하는 사람은 불교와 기독교가 같다고 말한 적이 있어요.
거짓말을 하지 않고 지혜를 구하고 옳은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불교와 기독교가 어떤 부분에서는 공통점이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 불교와 기독교는 매우 다르죠.
불교도들은 존재함으로 인한 고통이나 괴로움을 끝내기 위해서 모든 고통이 없어진 상태인 열반에 이르기를 원하고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지금 그리고 또 영원토록 풍성한 삶을 약속하셨어요.
맞습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죠.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은 공허함이 아닌 축제와 잔치입니다. 대부분의 불교도들은 명상과 또 최종적으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충분한 공덕을 쌓아 열반에 이르려고 노력하지만 사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영생을 얻을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값없이 영생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와 불교에서 말하는 구원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 네, 좋습니다. 우선 불교와 기독교는 구원에 대한 매우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말씀드렸듯이 불교의 구원은 고통의 끝이며 이것은 깨달음을 통해서만 달성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깨달음이란 무엇일까요?
네, 불교에서 말하는 이 깨달음은 진실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재생되는 삶의 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믿고 있어요. 그것을 구원이라고 하고요.
기독교에서는 이렇게 끊임없이 재생되는 삶의 고통이 죄로 인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기독교에서의 구원은 죄로부터의 구원이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만 완성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또 그분의 죽음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죠.
네. 구원을 얻은 사람은 천국에 가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이처럼 불교와 기독교의 구원에 대한 차이점은 분명합니다. 또 이뿐만 아니에요. 종교적으로 기독교와 불교는 하나님과 사람의 종교,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교와 사람의 종교로 나뉘기도 합니다.
아, 그렇다면 기독교는 하나님이 계신 신의 종교이고,
그렇죠?
불교는 사람의 종교네요.
맞습니다. 성경과 그리고 불교 신자들이 보고 있는 불경의 차이도 확실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반면 불경은 깨달았다고 하는 사람의 언어일 뿐입니다.
네, 엄밀히 따지자면 불교는 사실 무신론에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신이 존재하지 않고 또 신이 없으니 믿을 대상이 없는 거예요.
사실 또 그들이 따르는 부처도 사람일 뿐이잖아요.
맞습니다. 반면 예수님은 어떻나요? 사람이지 않으신가요?
그렇긴 하죠.
그렇죠. 하지만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던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연약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 대신 인간을 대표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고 부활하셔서 다시 오셨던 그곳으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부처는 죽어서 무덤에 묻히고 끝났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부처는 위대한 선생이긴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사람들이 그것을 종교화하고 신봉하다 보니까 종교가 되었고 어느새 부처는요 불교의 신처럼 그 신의 자리에 앉아버리게 된 것이죠.
아, 그렇네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선생님을 만나도 그분 앞에서 절을 하거나 그분에게 기도를 하거나 뭐 소원을 빌거나 하지는 않으니까요.
네, 확실히 불교는 뭔가 변질된 것 같습니다.
처음의 모습과는 전혀 달라졌죠.
네.
부처가 살아 생전에 자신이 구원자라고 주장하거나 자기가 신이다라고 언급한 적도 없어요.
사람의 종교성으로 불교는 거대한 종교가 되어버린 것이네요.
네. 그러면 이어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천국과 지옥, 그리고 불교에서 말하는 극락과 지옥에 대해서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두 개 사이에 공통점이 있다면 지옥은 둘 다 지옥이라고 말하고 있네요.
그렇죠. 사실 지옥이라는 이 단어가 사실 조선 오랜 시간 동안 불교 용어긴 했어요. 그것을 이제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이 지옥이라는 단어를 쓰기가 참 편했던 것이죠. 이해하기 편하고 그래서 지옥이라는 단어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불교의 극락 과 지옥의 개념은 사실 본래 불교 사상에는 없었던 개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사람들이 만든 것인가요?
맞아요. 처음에 불교의 불상들이 없었잖아요. 근데 나중에 중국과 일본 그리고 조선에 불교가 전해지면서 이 불상이 활성화되었고 신처럼 모시게 된 거예요. 이런 것처럼 불교에 없었던 극락과 지옥이 갑자기 생겨버린 거죠.
그렇군요. 불교는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처럼 개인의 깨달음이나 또 공덕을 쌓아서 이루려는 지극히 상대적인 것이잖아요.
그러면 왜 불교에 이런 기독교의 천국과 지옥 같은 개념이 생긴 것인가요?
우선은 이 불교가 제대로 된 가르침을 하지 못해서일 것이에요. 그러니까 잘못된 것이 전해진 것이고요. 또 아마도 이후에 기독교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불교의 가르침과는 이 기독교가 거리가 좀 있어요. 왜냐하면 극락이니 또 지옥이니 하는 개념은 신이 필요한 거예요.
맞아요. 누구를 지옥에 보낼지 또 누구를 극락에 보낼지를 정해주는 초월적인 존재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불교는 그런 존재가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불교는요. 스스로 모순에 빠진 거예요. 앞뒤가 맞지 않는 개념을 들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런데 이런 모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왜 불교의 이런 개념을 믿고 있는 것일까요?
왜 그럴까요? 바로 인간의 종교성, 그러니까 뭔가 믿을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공덕을 쌓아 깨달음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그것을 알게 된 거예요. 불교에서 말하는 이 윤회사상, 전생이나 환생의 개념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초월적인 존재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것도 사실 불가능한 개념일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러면 한번 질문을 두 분께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불교를 종교로 삼고 있는 사람들은 극락을 원할까요? 환생을 원할까요? 아니면 지금 현생의 복을 원할까요?
현생의 복을 원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저도 현생의 복을 원할 것 같아요.
극락을 원하는 사람은 없네요, 둘 다.
지금의 삶이 중요하니까요. 네.
그렇죠. 자, 보십시오. 불교가 말하는 이 환생을 원하는 사람을 불교 신도 안에서도 찾아보기 힘들 거예요. 뭔가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불교의 첫 번째 가르침은 환생이었잖아요. 윤회사상이잖아요. 근데 불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도 이 환생을 원하는 사람을 찾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그냥 불교는 그저 교육 차원에서 선생으로서의 자리가 적당해 보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이 불교의 한계입니다.
네, 진짜 알고 보니까 정말 불교는 종교로서 문제가 좀 많네요.
왜냐하면은 본래 종교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또 불교의 한계를 말씀드리자면 기독교는요, 태초부터,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이 천지 창조부터 오늘까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전체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불교는 시작과 끝이 없어요. 그냥 영원하다는 뜻이 아니고 한정된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렇네요. 어떤 세상의 시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부처가 태어난 그때부터 부처가 살면서 깨달음을 얻은 이후에 전해진 것이니까 분명한 한계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저 종교라는 관점에서 보았을 때 종교는 인류의 시작과 끝 그리고 예언과 성취 같은 신적 존재를 증명할 만한 초자연적인 기적이 있어야만 합니다.
네, 성경에는 이러한 것이 진짜 많이 가득 담겨 있죠.
그렇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또 마지막 날의 일들도 설명하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우리 기독교는 이 종교라는 범주 안에 다 담을 수 없다고 제가 2주 전에 말씀드렸었던 것 같아요. 넘치도록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예언과 하나님의 성취들이 이 성경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또 인간과 하나님의 위치 명확하게 구별하고 있고요.
불교는 이런 종교적인 개념에 한계가 많이 있네요.
맞습니다. 인간인 부처가 역사의 중간에 나타났으니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불교에는 또 시작도 끝도 없다고 말씀하신 것이군요.
맞습니다. 그들은 우연히 물질에서 생명이 시작되었다라는 이 진화론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또 나중에 이런저런 교리가 추가되어도 이 불교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극락과 지옥 같은 개념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군요.
맞아요. 좋은 의미로는 사실 이거를 포용한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진리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거잖아요. 불교는요 지금 너무 많이 변했고요. 그와 반면에 성경은요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아멘. 자, 이제 형상에 대한 부분을 한번 다뤄보려고 해요. 왜냐면은 이 불교에는 정말 다양한 형상들의 우상들이 많잖아요.
네, 불교 사원을 가보면 가장 중요한 곳에 나무나 돌로 된 부처 형상이 있죠.
그렇죠. 하나님은 그런데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우리 10계명에도 나와 있잖아요. 제2계명 뭔지 혹시 기억나세요?
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하나님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끊임없이 우상을 만듭니다. 이거는 불교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에요. 다양한 종교에서 이러한 우상들을 만들어 섬기는 일은 너무나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왜 이런 우상을 만드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면서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그들은 찾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죄인 된 인간은 하나님을 아무리 찾아도 만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나쁜 일은 아니잖아요. 물론 방법이 문제겠지만요.
그렇죠. 좋은 지적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그럴싸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도 결국 그 신상은요,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그 형상에는 결정적으로 생기가 없기 때문이에요.
살아있지 않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생기가 없는 것은 그저 우상일 뿐입니다. 또 작은 신상이든 큰 신상이든 그것을 만든 재료의 속성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돌은 돌로 남아있고 나무는 나무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만들었던지 그것들이 말하거나 움직이거나 할 수도 없잖아요.
그쵸.
아주 분명한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읽고 오늘 불교에 대해 알아보는 것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우상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상은 미래에 대해 알려주지 못한다는 것. 두 번째로는 우상에게 기도하는 자는 무지하다는 것. 세 번째로는 우상은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1장 21절로 24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아멘. 봐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의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한 것이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이어서 이사야서 42장 1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크게 수치를 당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44장 9절 보겠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맨 북조선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움직이지도 말하지도 못하고 생기가 없는 그런 우상 따위가 아닌 살아계시고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을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돌보시고 이끄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불교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봤는데요. 또 기독교랑 비교를 해봤었죠. 혹시 기억 남는 거 있으면 짧게 하나씩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불교에 대해서 배우면서 사람들이 믿고 따르고 의지할 종교성이 있다. 그래서 불교라는 것이 생겼구나라는 것을 들으면서 나도 이 땅에서 하나님을 몰랐다면 나를 가장 잘 알고 있는 부모님을 가장 믿고 따랐을 것 같은데요. 저의 태어남부터 저의 성장의 모든 과정을 알고 있어서 세상에 그 누구보다 우리 부모님이 나를 제일 잘 아는 존재다라고 생각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부모님조차도 저의 미래에 대해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땅에 처음부터 창조하셔서 이 땅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제가 엄마의 뱃속에서 조성될 때부터 저에 대해서 알고 계시고 저의 미래까지도 알고 계시고 이 세상에 그런 존재는 하나님이 정말 유일한 존재라는 걸 다시 한번 좀 기억하게 되고요.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사실은 진짜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나의 미래까지 영원까지 책임지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걸 제대로 알면 너무 좋겠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제대로 알고 이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점이는요?
네, 오늘 저는 불교와 기독교를 비교를 하면서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우선은. 근데 제 기억에 남는 것은 전 기독교는 우리에게 진짜 영원하고 풍성한 삶을 보장해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게 제 기억에 남고요. 불교는 영원한 삶이 아닌 현생에 많이 집중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노력과 의의가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전 세계 신자들이 북조선 신자들에게 보내온 응원 편지를 읽어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고 다음 주 토요일 밤 12시에 전 세계 선교 소식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한 형제, 한 자매 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에 살고 있는 멜리나라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 여러분이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계속해서 굳세지기를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고 또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왕이 되십니다. 세상의 그 어떤 지도자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힘과 능력으로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하시며 또 사랑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모든 믿음의 싸움에서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북조선의 성도 여러분, 시편 56편 9절을 보면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위안이 되는 소식인가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확실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십니다. 또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영원히 또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독일에서 여러분의 한 형제 자매 된 나라가 편지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지도자의 자리를 물려주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교회 공동체의 차기 지도자를 세워갑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께 택한 자녀로 영원한 구원의 축복 속에 살아가는 북조선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진행을 맡은 예종 목사,
이하윤, 김설입니다.
두 분은 유리천장이라는 용어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네, 어떤 뜻으로 알고 있어요?
여성과 남성의 그런 차이를 조금 내는 단어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저는
직장 내에서 여성들이 능력과 상관없이 남성들에 비해서 승진하기 어려운 그런 사회적 현상을 뭐 나타내는 용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잘 알고 계시네요. 유리로 된 천장은 얼핏 듣기에 매우 낭만적인 용어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일반 주택이나 건물에서는 볼 수 없는 하늘의 경관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용어는 안타깝게도 사회적인 차별이 담겨 있는 용어입니다.
그러고 보니 유리천장은 천장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확실한 경계선이 있어 보이지 않는 장벽을 비유하고 있는 말이라는 것이 기억나네요.
특별히 사회구조적으로 여성이나 사회적 약자들을 차별하는 것에 대한 용어입니다. 1970년대 미국에서 처음 사용되어 지금까지도 대표적인 용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남녀를 비롯해 모든 사회적 계층이 평등하고도 동등한 기회를 가지는 것 같지만 회사에서 승진을 하는 등 사회적 지위가 상승하는 데에는 커다란 제약이 있음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여성으로서 공감되는 부분입니다. 직장 생활 하시는 많은 분들이 이 유리 천장 때문에 불공평함을 호소하는 것을 보면 공식적으로는 평등을 이야기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보다 단단한 벽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많이 개선된 나라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나라들도 아직 태반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백인 남성을 높은 서열로 진입시키기 위해 여성과 유색인종을 배제합니다. 3월 8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여성의 날인데 이날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선진국들이 가입해 있는 OECD 회원국에 유리천장 지수라는 것을 발표합니다. 이 지수를 보면 남조선의 상황도 그리 좋지만은 않습니다.
직장 생활 하시는 여성분들은 대부분 처음부터 핵심적인 곳에서 업무를 잘 맡지 못한다고 들었습니다. 핵심적인 곳에서 업무 경험이 없다 보니 당연히 진급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겠지요.
핵심적인 업무가 아니다 보니 회사가 어려워지면 정리해고 대상 제1순위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성들이 처음부터 소위 한직에만 일하게 되다 보니 중직의 경험을 할 수 없는 직장 내 구조적인 문제로 승진과 지급이 사실상 불가능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런데 자매님들 혹시 요한계시록에서도 유리천장이 있었던 거 기억하십니까?
네, 기억납니다. 요한계시록의 유리천장은 사회적 차별을 담고 있는 용어가 아니라 유리로 된 바다, 마치 수성과 같은 유리바다였습니다. 하나님이 좌정하신 보좌 앞에 펼쳐진 하늘의 투명하고도 아름다운 바다였습니다.
잘 기억하고 계시네요. 요한계시록 4장에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6절입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이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의 의미는 무엇이죠?
제 기억으로는 하나님의 보좌가 우리와 구별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는 구별되신 하나님,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유리바다는 우리와 질적으로 다른 분임을 나타내는 경계선 같은 것이죠.
분명히 구분된다는 의미에서는 유리천장과 비슷한 의미지만 차별에 대한 비판적 용어는 아니죠.
그렇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어떤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하나님과 사람은 각각 창조주와 피조물로 질적으로 아예 다르다는 것을 보석처럼 투명한 유리바다가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요한계시록 15장 16장에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절대 근접할 수 없었던 이 유리바닷가에 수많은 사람들이 서 있는 광경이기 때문입니다.
절대 넘어설 수 없는 경계에 서 있는 사람들의 정체는 도대체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인간들에게 그곳에 서는 것을 허락하셨는지 정말 궁금해집니다.
50보, 100보인 인간들끼리도 서로의 경계선을 정하는 현실인데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함께 요한계시록 15장을 살펴보며 그것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은 일곱 대접 심판 서론입니다. 요한은 일곱 천사가 일곱 지향을 가진 것을 보았고 이 마지막 지향으로 하나님이 진행해오던 일의 목표에 이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5장 1절입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인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천사가 드디어 하나님의 마지막 재앙을 선포하고 있네요. 그런데 목사님, 앞선 일곱 인, 일곱 나팔, 심판과 이 마지막 심판은 시간적 순서에 따른 것인가요?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전 심판은 순차적으로 벌어질 일이 아니라 심판의 주제를 여러 각도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심판들은 종말, 즉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을 심판이어서 지금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15장 2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유리 바닷가에 서 있는 사람들의 정체가 드디어 밝혀지네요. 이 영광을 누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한 짐승의 무리를 이기고 벗어난 사람들이네요.
그렇습니다. 짐승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치 권력을 말하고 그의 우상은 종교 권력이며 짐승의 수는 성도들에게 경제적 압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모든 걸 이기고 고난을 이겨낸 성도들이 바로 유리 바닷가에 서 있는 겁니다.
정말 감동적인 장면인 것 같습니다. 고난은 쓰지만 영광은 엄청남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런데 목사님, 앞서 살펴본 4장 6절의 유리바다는 수정같이 맑은 유리바다였는데 여기서는 불이 섞인 유리바다로 불리고 있잖아요. 무슨 차이가 있나요?
네, 수정같이 맑은 유리바다에 불이 어른어른 비치고 있어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임박한 심판이 대기 상태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모든 고난을 이겨내 구속받은 사람들은 검은 걸 가지고 노래를 부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3절 4절입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이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승리자의 노래는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입니다. 출애굽 당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의 노래를 부른 것을 그대로 복사한 것입니다.
그렇군요. 찬송의 내용이 좀 익숙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노래라 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노래의 내용을 보면 첫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크고 놀랍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분의 일이 의롭고 참되다는 것이고 셋째는 그렇기 때문에 만국이 그분께 경배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유월절 밤을 지나 어린 양의 피의 공로로 홍해를 건너 후에 이스라엘은 추격해오는 애굽의 군사들이 심판 속에 수몰되는 것을 보았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세상 끝날에는 짐승과 우상과 그들을 따르는 자들이 심판을 받는 것을 유리바다에 서서 보게 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이어서 영광과 능력이 가득한 하늘 성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5절 6절입니다.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곳인데 이러한 성전이 열린다는 것은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체화되고 실현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남조선에는 증거 장막 성전 운운하면서 구원자 예수님을 부인하고 자칭 메시아라며 현혹하는 이단들이 있는데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성경의 용어를 사용하는 이단에 미혹당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성경의 용어를 사용하고 지엽적인 해석을 중요시하는 이런 이단의 미혹에 절대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는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죠. 이것은 순결과 왕권을 가진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15장 7절 8절입니다.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세세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의 연기가 차게 되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일곱 천사는 내 생물 중 하나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히 담은 금 대접을 받았습니다. 이러는 사이 하늘 성전은 광야 생활 중 성막을 봉헌했을 때 구름이 성막 위에 덮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만에 충만했을 때처럼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인하여 연기가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의 가득한 영광은 하나님만 감당할 수 있어. 오직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그 성전에 들어갈 수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16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요한계시록 16장은 일곱 대접 심판의 구체적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심판은 시간적 순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인 종말에 동시다발적으로 계속 있을 일들을 말하는 겁니다. 특히 일곱 나팔 심판과 일곱 대접 심판은 심판의 대상과 내용이 거의 같습니다. 첫째 나팔 심판처럼 첫째 대접 심판은 땅에 대한 심판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2절입니다.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심판의 대상이 누구인지 보십시오. 첫째의 대접을 쏟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생겼습니다. 이어지는 둘째의 대접 심판도 둘째 나팔 심판처럼 바다에 임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3절입니다.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바다가 피가 되며 바다 가운데 있는 모든 생명체가 죽습니다. 바다의 자원들과 바다를 통해 상업과 무역을 하는데 해상 경제 시스템도 따라서 붕괴됩니다. 셋째 대접 심판이 이어지는데 셋째 나팔 심판처럼 강과 물에 내린 심판인 것은 동일한데 특별히 강과 물의 근원에 대한 심판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4절로 7절입니다.
셋째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가로되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시니요.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강과 물, 근원 전체가 피가 되어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이 내려지고 있네요. 사람들에게 물은 생명과 직결되는데 물의 근원까지 심각하게 오염되었으니 절망적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셋째 대접 심판 때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공정하고 정당함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이신데 불신 세상이 성도들과 선지자의 피를 흘리게 했고 순교자들은 자신들의 죽음에 대한 원수를 갚아달라고 기도하여 응답받은 것이기 때문에 심판은 공정하고 정당한 것입니다.
그렇군요. 요한계시록 6장에서 부르짖는 순교자들이 탄원에 대해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 하셨는데 드디어 완전한 심판을 실행하고 계시네요.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모든 사람들은 언젠가는 다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이지만 그들은 사라져도 기도는 결코 사라지지 않음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라져도 기도는 남습니다. 계속해서 넷째 대조 심판이 이어집니다. 요한계시록 16장 8절 9절입니다.
넷째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넷째 대접 심판은 해가 사람들을 태우는 심판입니다. 우리는 한여름의 뜨거운 태양의 열기에 무척이나 힘들어하죠. 사막의 뜨거운 태양 열기는 가히 살인적입니다.
그런데 그것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해의 심판이 임하고 있네요. 아예 해의 열이 사람을 태워 죽음에 이르게 하다니 상상만으로도 끔찍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애굽의 바로처럼 완악하게 그지없고 이것은 심판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 끔찍한 심판들이 고난을 이기고 승리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짐승의 무리에게 임한 심판이라는 것에 고난은 잠깐이요 승리는 영원한 것임을 더욱 확신하게 됩니다.
이어서 다섯째 대조 심판인데 짐승이 왕자에 대한 심판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또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바자에 쏟음이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전기로 인하여 하늘에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목사님, 요한계시록에는 두 종류의 짐승이 등장하고 있는데 왕자에 앉아있는 짐승이니 바다 짐승에게 내려진 심판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요?
잘 보셨습니다. 여기서 짐승은 13장에 나오는 바다에서 올라온 머리가 일곱이고 뿔이 열 개인 바로 그 바다 짐승을 말하는 겁니다. 사탄은 짐승에게 이 왕좌를 주었죠. 따라서 짐승의 통치는 사단의 통치를 대행하는 것이고 짐승의 왕좌에 심판이 내려진 것은 사탄의 보좌에 심판이 내려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짐승뿐만 아니라 짐승에게 권능을 준 사탄도 심판받고 있는 것이네요.
맞습니다. 심판으로 짐승의 날은 어두워졌고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사람들은 자기 혀를 깨물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재앙을 겪으면서도 악행을 고수하고 있군요. 얼마나 완고하게 죄악의 길을 가는지 계속해서 묘사되고 있는데 하나님은 마땅히 형벌할 사람들을 형벌하고 계시네요.
그렇습니다. 여섯째 대저 심판이 이어집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2절로 14절입니다.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어 되더라.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에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우리가 아마겟돈 전쟁으로 알고 있는 바로 그 전쟁입니다. 대접이 큰 강 유브라데에 쏟아지자 강물이 말랐습니다. 유브라데는 강의 길이가 2781km여서 큰 강이라고 하는 겁니다. 유브라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의 동쪽 경계선이고 또한 로마 제국의 동쪽 경계선입니다. 유브라데 강이 마른다는 것은 국경선이 사라져 외국 군대의 침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 것을 말하는 겁니다.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군요.
그렇습니다.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의 입은 거짓 교훈을 가진 자들을 가리킵니다. 말세에는 진리 전쟁을 함으로 교회를 파멸시키기 위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귀신들의 영에 의해 소집된 열국의 왕들이 유브라데강 마른 바닥으로 들어오고 있지요.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공격하는 사탄을 위한 전쟁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들이 전쟁을 하려고 모인 장소가 아마겟돈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6절입니다.
새 영이 히브리 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아마겟돈의 히브리식 발음은 하르마겟돈입니다. 하르는 산이라는 뜻으로 마겟돈 산을 말하는데 이스라엘 땅에 이런 지명은 없습니다. 이것을 하르와 무기또로 고쳐 읽어 무기또 산으로 생각합니다.
목사님, 무기또는 성경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전쟁이 많았던 것이죠?
맞습니다. 무기또는 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한 도시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많은 전투가 있었던 곳입니다. 드보라와 바락이 하솔왕 야빈을 이긴 곳이고 기드온이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의 미디안 족속을 이긴 곳이고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를 죽인 곳입니다.
이 모든 전쟁의 공통점은 이스라엘을 파멸하기 위해 들어오는 요충지였지만 언제나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들의 무덤이 된 장소였네요.
그렇습니다. 마지막 시대는 진리 전쟁의 시대인데 늘 깨어 있으면 이깁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입니다.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대저 심판입니다. 온 세상을 미혹하던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합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7절 18절입니다.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대접이 공중에 쏟아졌습니다. 공중은 사탄의 영향력 아래 있는 곳을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사탄은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이때 성전 보좌로부터 되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큰 음성이 들립니다.
목사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인 다 이루었다가 떠오릅니다. 하나님의 큰 음성이 그것과 같은 의미인가요?
그렇습니다. 둘 다 동일하게 완성되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단지 죽었던 자를 살려내는 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것과 천국문에 이를 때까지 거룩하고 흠없게 하여 예수님을 닮게 만들고 인도할 것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천성문을 향하여 가다가도 연약하여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수하는 연약한 존재들인데 천국문에 들어가는 것에 실패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시군요. 너무 힘이 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의 완성에 도달하는 모든 과정까지 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들렸고 이제껏 보지 못한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이 지진으로 인해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는데 완전히 무너졌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16장 19절로 21절입니다.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요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없더라. 또 중수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박제로 인하여 하나님을 회방하니 그 재앙의 심이 크미로라.
큰 성과 함께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는데 만국의 성들은 큰 성을 따랐던 여러 나라들을 의미합니다. 큰 지진으로 큰 성도 무너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고 각 섬도 무너지고 산악도 간데없습니다. 이 극렬한 지진 중에 또 퍼부어지는 재앙이 있는데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입니다. 한 달란트의 무게는 무려 30kg에서 60kg입니다.
불과 몇 그램 무게의 우박에도 사람의 생명이 위태한데 정말 엄청난 무게의 우박이 쏟아지네요. 그럼에도 완악한 사람들은 돌이키기는커녕 하나님을 비방하고 있는 것이 놀랍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큰 성 바벨론의 행악을 기억하고 계시다가 이렇게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큰 성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사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세상과 가치로 인해 신음하고 휘청거리며 넘어질 듯 말 듯하는 현실 속에 놓여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과 존귀를 만나고 말씀을 통해 진리는 승리한다는 사실을 붙들고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힘있게 일어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방송을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북촌 성도님들, 하나님의 최종 심판을 앞두고 하나님의 유리바다에 서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노래인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들은 짐승과 그의 우상, 그의 이름의 수라는 억압을 이기고 벗어난 귀한 성도들입니다.
이들은 또한 하나님의 일곱 대접 심판에서 제외되어 보호되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고난은 잠시이지만 영광은 영원함을 기억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십시오.
아멘.
영광이 가득한 하늘 성전이 열리고 하나님의 명령으로 일곱 지향을 가진 일곱 천사가 짐승과 그의 우상을 따른 사람들에게 심판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땅과 바다, 물의 근원이 치명상을 입고 해가 사람들을 태우는 끔찍한 재앙이 내려집니다. 짐승의 왕자가 심판을 받고 그 나라를 허물어뜨릴 큰 전쟁인 아마겟돈 전쟁이 예비되었으며 큰 성 바벨론으로 불리는 세상, 나라는 큰 번개와 음성, 엄청난 지진과 거대 우박 재앙으로 마침내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끔찍한 재앙에 살아남은 완악한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비방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는 큰 성 바벨론의 행악은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굳건히 믿음을 지키십시오.
아멘.
차세대 지도자들을 세워가는 현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최종 심판을 담은 일곱 대전 심판이 선포되는데 짐승과 그의 우상에 굴복하지 않고 믿음을 지킨 성도들이 하나님이 유리바다에 서 있음을 알려주며 이들은 일곱 대전 심판에서 제외되고 보호받게 됨을 가르쳐 믿음이 굳게 서도록 격려하십시오. 영광이 가득한 하늘 성전이 열리며 하나님의 명령을 실행하는 일곱 천사가 일곱 대접을 가지고 땅과 바다, 강과 물 근원에 이르는 생명의 기반에 치명상을 입히고 천상계에서도 큰 이상이 생겨 해가 사람을 태우는 끔찍한 재앙이 임하게 되었음을 알려주며 짐승에게 경비한 사람들에게 임할 재앙이 상상을 초월한 재앙이 될 것임을 가르치십시오. 전 세계를 호령한 짐승의 보좌가 심판을 받고 짐승의 세력을 폐망시킬 세계 전쟁의 길이 열리며 큰 성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세상 나라가 결국 엄청난 재앙으로 멸망하게 됨에도 그 재앙에 살아남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않았음을 알려주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완악한 세력들에게는 형벌이 작정되었음을 가르치십시오.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